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과 2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그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부활은 슬픈 날일까요? 아니죠. 부활은 축제입니다. Celebration. 예, 부활은 축제. 자, 축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데,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해피하거나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죠. 자, 부활을 모르고 해피하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부활이 축제다, 그리고 축제는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활이란 무엇일까? 제가 두 개의 내용을 써놨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활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개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자,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겁니다. 나인이라 불리는 성에 과부가,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려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죽은 나사로. 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었는데 며칠 있었냐면 4일, 4days가 있었어요. 4일을 무덤에 있었으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이 내려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무덤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정말 붕대를 감은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자, 그런데 질문을 던질게요. 자, 성경에는 그 다음 이야기 안 나와요. 그 죽은 아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다음에 그 뒤에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는 성경을 보니까 죽었다만 안 나오는데요.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100% 죽었습니다. 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뒤에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었지요. 100%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resurrection, 그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참 그 부활이 뭐냐? 자, 제가 내용을 길게 썼는데 밑에 영어도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부활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또 있어요? 살아난 후에 새로운 몸으로, 그 말은 아까 말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새로운 몸으로 살아났나요? 기존의 몸으로 살아났나요? 기존의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지 않습니다. 않았고 영원히 살아계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셨잖아요. 살려낸 그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오느냐 아니면 기존의 몸으로 부활하느냐의 차이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야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는 진짜 부활다운 부활을 한 존재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당장 죽은 자를 살려내봐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거 살려내면, 부활시키면 나 예수 믿을게,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낸다고 해서 예수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걸 믿는 것이지 누구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철저하게 딱 한 분에게 집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부활이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오늘 이 내용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는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면 안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새로운 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이 뭘 당하고 있어요? 공격당하고 있어요. 어메이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스터, 해피 이스터라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웃기고 있다고. 넌 아직도 그걸 믿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며 살아났다 할지언정 새로운 몸으로 다시 안 죽는다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매우 상식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꿀먹을 먹은이처럼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격이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의 허위설, deception이라고 하죠. lie,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꾸며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게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도 들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정보가 그들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믿지 않았죠. 당연히 안 믿었죠. 그런데 무엇을 염려한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리는 없을 거야, 분명히. 그러나 제자들이 무슨 음모를 꾸밀까? 어떤 음모입니까? 죽은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서 어디다 갖다 놓고는 소문을 어떻게 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내면 그 속임수가 전보다 더 클까봐 염려해서 뭐 어디를 지킨 겁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을 경비병들이 지켜냈던 거예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더라. 그것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허위서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또 시체를 훔쳤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주장이 나옵니다.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들어오다가 부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가 생기면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바울도 그렇게 전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희 중에, 너희란 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이 벽을 못 넘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내가 부활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걸 믿게 하신다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에 있어서 부활을 믿은 줄 알아요? 제가 정신이 뭐 헷가닥 해가지고 부활을 믿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요?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왜요? 인간은 못하지만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역사 속으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것처럼 혹시 이 시간에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앞에 truly, 실제로 이 단어를 썼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지난주에 제가 했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냥 해본 소린가 보다. 예수님이 십자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유령이라고 말했어요. 이상한 존재라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헛것으로 보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셨어요. 나 부활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뭘 먹었어요? 음식도 먹으셨잖아요. 보여준 거예요. 내가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 제자 중에 딱 한 명이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도마라고 하죠. 도마는 두고두고 욕먹어요. 그때 의심했다고. 그래서 도마의 의심.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자꾸 뭐라고만 할 필요 없어요. 왜요? 공평하지 않지요. 자기만 못 보고 누구는 봤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거든요. 근데 나보고만 보지 않고 믿으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 절대로 못 믿겠다. 그 말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심해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눈으로 봤어요. 왜 나만 못 보게 하냐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도마가 만져보기도 전에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남겨진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습니다. 질문 던질게요.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면 불공평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보여주시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은 11명한테 보여주고 10명, 유다는 죽었으니까 10명한테 보여주고 도마한테 안 보여주니까 나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는데 나는 무슨 통뼈라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보고 믿겠대요.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시는 게 공평한 것이죠. 그건 생떼라고 합니다. 생떼. 이미 열한 제자가 본 것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일어났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열한 제자가 증인입니다. 근데 그들만 증인인 줄 알았더니 스데반 집사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무엇을 받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던 사람이 우리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스데반에게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 감격적인 장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본 겁니까? 이 하늘은 어디 하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헷갈리시죠. 이 하늘이 저 하늘인가 이 하늘인가 스카이인가 뭐 또 다른 하늘이 있나.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를 말하는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을 본 거예요. 공중을 보았는데 주목하여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러면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스데반은 공중을 쳐다봤는데 공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 문장이 56절을 보세요. 말하되, 스데반이 말합니다. 말하되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이 우리가 보는 하늘이었는데 그 순간에 스데반에게 또 다른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 하늘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another dimension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영어로는 dimension. 또 다른 차원.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늘이 보였는데 그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걸 내가 보노라. 스데반이 말합니다. 내가 보노라. 잘 들으십시오. 아, 스데반도 부활에 예수님 보고 믿었잖아요. 아니요. 이미 믿고 나서 뭘 본 거예요? 부활을 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위로 차원에서 스데반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계시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자, 7장 24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한 겁니다. 예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계십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Jesus lives forever. 저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예수님이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는 계시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live라고 해요. live. live. 살아있다. 즉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살아 계십니다. 영원이라는 건 뭡니까? 그 뒤에 죽음을 맛봤다 안 맛봤다. 맛보지 않고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으니 이는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그래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찾아봤더니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면 맛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데 지난 2000년 전에 살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와우 진짜 믿으세요? 이 엄청난 걸 진짜 믿어요? 아, 세 번 물어보니까 이제 긴가민가 내가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0번을 물어봐도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발 그런 쓸데없는 질문 앞에 당신 봤어? 믿음이란 건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왜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것이지. 왜 보고 믿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보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는 건 내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보고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셔서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예수님을 영원히 살아계시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는 안 봐도 믿음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게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넘기셔서 그 다음 내용으로 세 번째로 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아까 덱스터 목사님이 Resurrection Benefits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두 가지로 또 설명, 열 가지 넘는다고 했는데, 두 가지만 했잖아요. 저도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믿으십니까?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은 나를 바꿔놓거든요. 내가 그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놓으시거든요.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누가 히브리서 7장을 봤는데요. 첫 번째 25절에 7장 25절에 우리 구원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확실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구원의 확신이 천배 만배로 커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7장 25절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히 구원한다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바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0대 때 예수를 믿고 90세에 만약 10살에 예수 믿고 9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8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80년 동안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엄청난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흔들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고, 아, 예수 그만 믿어볼까? 예수 믿으니까 자꾸 하지 말라는 것만 생기고, 선대만 되면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것도 참 귀찮고, 가족과 어디 가고 싶은데, 마음껏 살고 싶은데, 자꾸 제약이 걸려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또 교회 오면 뭘 하라고 그래요? 꼭 헌금을 하래요. 이건 도대체 나에게 적성이 안 맞아. 그럼 교회를 좀 쉬어볼까? 쉽니다. 한번 쉬어봐. 처음에는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났더니 그때는 좀 마음에 약간 죄책감이 생겨서 이 교회 다시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어때요? 면역이 생겨 안 생겨요? 면역이 생기면서 아 이거 괜찮네? 하나님이 나를 뭐 해코까지도 안 하시는데? 한 두 달 쉬었더니 두 달 쉬면 하나님 확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꿈에도 안 나타나시고 뭐 설교를 드릴 일이 없으니까 뭐 설교를 통해서 내게 뭐 양심에 뭐 찌른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네. 여전히 잘 살고 직장도 아주 괜찮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운동도 하니까 썬데이 교회 안 오고 뭐 필드에 나가서 막 뛰어다녀도 어때요? 다리도 하나도 고장 안 나고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막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데 나는 더 건강해.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말소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캔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사람을 그가 어긋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눈에는 10년이 걸리고 20년이고 30년이 걸려도 언젠가는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살아계시니까요? 예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예수께서 살아계시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아, 이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아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잠깐 헤매고 엉뚱한 길 가고 막 하나님 앞에 뭐 이상하게 대들고 안 믿겠다고 막 발버둥 쳐도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요? 아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그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에게 때가 되어서 나타나셔서 그를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이 그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이 그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이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이 마지막 나 교회 오는 날이야. 나 다음 주부터 안 와. 혹시 그런 분일지라도 마음은 그렇게 먹으셔도 제가 할 말은 없으니만은 한번 멀리 한번 도망가 보세요. 얼마나 가실 수 있는가. 저는 못 따라가지만 저는 못 찾아가지만 누구는 살아계세요? 우리 예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본인이 한번 선택한 사람 시원찮다고 버리시겠습니까? 도망간다고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실 것 같으면 아예 선택도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주제가 나온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이번에는 든든한, 저는 보호자라고 말했어요. 든든한 지지자, 든든한 후원자, 우리에게는 이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든든한 뭐가 되신다고요? 보호자가 되신다고요.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함께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보호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니라. 누구에게 간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시는데 무엇을 놓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무병장수하게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일마다 대박나게 간구하시겠습니까? 그래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 땅을 좀 편안하게 살도록 예수님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며요. 다른 거 간구하지 마시고요. 뭐만을 간구하세요? 나 아플 때 나 아껴주시고, 나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착착착 직업이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 베스트 목사님 딸이 취직해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것처럼 막 좋은 일만 벌어지게 해주면 간구하신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상에 살고 있어서 질병에, 그 다음에 노역에, 고통에, 질병에, 수많은 어려운 난관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인생을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시고, 조금만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고, 막 이렇게 간구해 주시면 우리는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일까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말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떠한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요?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은혜 받냐면, 제가 말을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흥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되든 안 되든지 아멘하십시오. 되든 안 되든지 아멘하십시오. 그냥 아멘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가 정직해야죠. 정직해야죠. 그러면 요셉이 왜 그렇게 고생했겠습니까? 바울은 왜 죽었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목사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목사의 삶이 그렇게 힘들 수도 있을까요? 왜 목회자가 누구보다 건강했는데 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건강해서 시험 들었대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너무 건강하지 않아서 시험 들었대요. 그럼 어쩌라고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누구를 안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시험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니까 자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무병장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이 땅이 천국이야,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비록 몸이 약해서 질병에 걸리고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입고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요? 안 버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초점, 은혜의 포인트인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아무리 불행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편에 서서 나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안 하신다요?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니까 죽음의 증상들인 질병들, 역경들, 아픔들, 고통들을 우리는 예수 믿어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든든한 구원자, 든든한 보호자가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축제입니다. 제가 첫마디로 부활이 축제라고 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다시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도 죽었다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영원히 든든한 후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냐? 안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오는 걸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에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꺾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비록 상처 입어도 그걸 충분히 소화해내어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이번 주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 우리도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그 어려운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일어서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